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에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거기에서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절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것을 더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치고 다 정진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아가 지나치게 강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것이 곧 패배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절망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 사람이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동시에 산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것이 훨씬 더 나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마음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쏘리하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는 위험이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죄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의 삶과 사역이 자신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위하여서일하도록만드는그와같은결과를가져옵니다여러분그래서어떤교회들을가보면은그교회는담임목사가마치하나님처럼추앙받고담임목사님말이라면모든일에다아멘하고충성하지만그러나그게없는것이있습니다성도들이하나님을사랑하거나그리스도를의지하고그리스도를높이는그와같은모습은현저하게사라지게되는것을볼수있습니다입으로는말로는하나님을위한다고하지만그러나실제교회생활과삶을보면모든것이목사한사람에의해서모든것이좌지우지되고성도들도목사에게인정을받느냐목사에게미용을받느냐하는것이자기의영적인삶의기쁨과슬픔이되는그와같은일들이일어나는것을보게됩니다여러분그와같은일들이일어난다는것은무엇을말해주는것입니까그목사가하나님앞에인정받으려고하는마음이없고사람들에게인정받으려고하는그마음에사로잡혀서그사역의결과가그렇게나타나고있는것입니다여러분이것은이목사가자신이사람들에게추앙을받는교주가되어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고성도들로하여금하나님을섬기는것이아니라우상을섬기게만드는즉목사가우상이되고성도들은그우상을섬기는그와같은모습이나타나게되는것입니다여러분이것이얼마나무서운결과를초래하고있는지우리는두려운마음으로살펴봐야합니다그런데여러분우리성도들에게는위험도있습니다우리성도들은어떤결과를가져옵니까우리성도들이참이인정받으려고하는마음이하나님을향해서내가오직하나님께영광을돌리고정말그리스도에게영광을돌려야한다는그런마음을가지고 있다면성도들이앞에서목사가하나님이아니라자기를따르도록할때에하나님의이름으로말씀을선포하고하나님앞에충성해야된다고말하지만그러나실제로저목사가우리를하나님과그리스도에게로인도하는것이아니라자기를따르도록하는구나하는것을알고우리성도들이그것을벗어날수있어야되는데우리성도들의마음도자기가하나님께인정받으려고하는것이아니라사람에게목사에게인정받으려고하는마음이있게되면그사람이어떻게됩니까그성도가맹목적으로목사를추종하는사람이되는것입니다우리목사님의말씀이나기도나지시가그것을내가성실하게하게할때내가교회에서인정받는사람이되고그래서내가만족하고기쁨을누리게되는그와같은상태에있게된다면여러분이성도는불행하게도하나님을섬기는것같지만우상을섬기는사람이되는것입니다여러분로이드존스목사님이교회성도들에게있는그위험한가지를지적했는데그게무엇인가하면영웅숭배주의라는것이있는데그것을경계해야된다고우리에게말한적이있습니다영웅숭배주의는뭡니까여러분우리성도들이하나님옆에나와서말씀을듣고그말씀가운데서영적인깨달음을얻을때에여러분우리에게있는위험이있습니다우리는하나님의말씀을새롭게깨달아서그말씀이너무너무좋아서마음가운데영적인기쁨과즐거움을누립니다그런데거기에도위험이도사리고있습니다어떤위험입니까자기에게말씀을전해주고하나님을깨닫게해주고영적인확신을가지게해준그영적인지도자를우리의영웅으로우리가추앙하는그런위험가운데우리가빠질수있다는것입니다여러분이것은어느면에서자연스러운것이기도하지만그러나매우위험한것이기도합니다여러분우리에게참복음을가르쳐주고전해준사람들을우리가사랑하지않을수있습니까사랑합니다여러분복음사도바울이복음을전할때에빌립보교회성도들은사도바울을너무너무사랑해서그에게자신들의눈이라도빼어줄것같은그와같은사랑을보였다라고이야기해주고있습니다우리에게이생명의말씀을전해주고구원의복음을깨닫게해준영적인지도자를사랑하지않는다면그것은말이안되는것이죠그렇죠그러나거기에도위험이있다는것을우리성도들은알아야한다는것입니다즉우리가깨달은복음과우리가깨달은진리를인하여서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이 진리와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 진리와 자유를 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그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목사 영적인 지도자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의 영웅이 되어서 이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추종하는 그래서 그를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교주처럼 떠받드는 그런 행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이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들도 그런 잘못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할지라도 그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도 순전한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는 잘못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쉬운 그와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우리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빠질 수 있는 자기 인정의 이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서 부정적인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오류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완벽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은 시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주고 있는데 그런 시기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영적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자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의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전에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었는데 천사는 이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심령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엘리야가 보여준 능력을 그가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언해 준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감히 보여줄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너무나 이 타락해 있었는데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이 없었고 그들 가운데는 이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악한 삶을 살고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도 너무나 강팍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스리며 살았던 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그 일에 요한이 능력 있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의 사역에서 보면은 그의 말씀을 듣고 세리들도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그들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들을 압제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리들조차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창기가 없었습니다. 창녀가 없었죠. 그런데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창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창녀들조차도 요한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 총독의 그 지휘를 받으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군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나 다른 어떤 힘 있는 왕들의 용병 노릇을하는 그와 같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민족을 압제하는 그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역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으로 대표되는 세리와 창녀와 군인들조차도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였다면 다른 일반적인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헤롯조차도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의 사역의 설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실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음성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역의 열매가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의 외적인 능력과 사역의 결과와 재능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최소한 이 사람들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와 같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요한도 애논에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에 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일정 기간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세례를 주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변론을 하였을까요? 그것에 대한 실마리는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대 라피아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이 토론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토론했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볼 때는 요한도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전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봐라, 이제는 예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너의 스승인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고 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아, 우리 스승보다도 이 예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이 걸림이 되었고 자기의 스승이 예수님보다 더 못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심을 느껴서 자기의 스승에게 가서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요한도 이 말을 듣고 충분히 질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하는말을듣고그들의그의마음이질투심에충동될수있는그와같은여지가많이있었습니다여러분그렇지않습니까그런데요한은어떻게말합니까27절과28절말씀을보시면요한이이렇게대답합니다요한이대답하여거로되만일하늘에서주신바아니면사람이아무것도받을수없느니라나의말한바나는그리스도가아니요그의앞에보내심을받은자라고한것을증거할자는바로너희들이다이렇게이야기해주고있습니다여러분이말씀을보면요한은예수님에대하여어떠한시기심도없습니다질투심도없습니다그는자기자신이해야할일이무엇인지를잘알고있고이질투심에충동되어서마음이불편한자기의제자들을향하여서그가꾸중하고있는것을볼수있습니다너희들이나의증거를따라서예수님을증거해야되는데너희들이이와같은질투심을받는다는가진다는것은합당치않은것이다도리어너희들이가서이예수님을증거해야된다라고그렇게이야기해주고있는것입니다여러분우리가인간적으로요한을한번생각해보십시오요한은어떻게인간적인마음에서나올수있는이시기심을이길수있었을까요이유혹을어떻게그가벗어날수있었을까요여러분27절말씀을보시면우리가그해답을찾을수있습니다요한은이렇게생각했습니다만일하늘에서주신바아니면사람이아무것도받을수없다라고말하고있습니다여러분우리는이러한마음을가지고있어야하는것입니다여러분우리가사람의인간적인차원에서생각하면우리들은제가앞서말했던수많은영적인지도자들과성도들이빠지는이인정받고자하는자신이인정받고자하는이욕망에서벗어날수가없습니다그러나여러분요한처럼사람들이무엇라말해도하나님께서주신바가아니면사람이아무것도받을수없다라고하는이사실을이진리를우리가굳게붙들고있으면우리들은사람들이와서우리들에게하는그어떤말에도우리의마음이충동되거나우리가시기심에빠지는것을막을수있다는것입니다요한에게는사람의칭찬보다더중요한것이있었는데그것이무엇이냐면하나님의인정을받는것이더중요한것이었습니다그래서그는사람들이수군거리고제자들이불편함에도불구하고그의마음이시기심으로격동되지않고자기자신의본분이무엇인가를냉철하게보고자기를지킬수있었던것입니다여러분오늘날우리는얼마나이런일들에연약한자들인지모릅니다사람들이조금만우리를무시하는말을하면우리는곧분노합니다남들이우리보다더나은것을가지고있으면시기하고질투합니다그래서우리의마음이범죄하게되는것입니다미움과수군거리는것과다른사람들을격동하여서분파를짓고당을짓습니다그래서여러분우리는사람사이의다툼과오해와싸움을불러일으킵니다여러분교회안에이와같은시험이항상존재하고있습니다여러분이것이얼마나사탄이우리를미혹하기위하여자주자주사용하는방법인지모릅니다여러분우리는이와같은죄를어떻게피할수있습니까여러분우리는요한처럼생각해야하는것입니다하나님의말씀에우리의생각과판단을의지해야하는것입니다사람들이무슨말을하더라도우리는하나님의말씀을더신뢰하고하나님이인정하지않는것은사람들이어떤칭찬과어떤명성을부여한다할지라도그것은다헛된것이라고생각해야하는것입니다사람들이어떤목사님이그렇게위대하고어떤목사님이그렇게좋다고그렇게칭찬한다할지라도여러분그사람이그리스도를증거하고있지않고우리의마음을하나님의복음에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구원의은혜에우리의눈과마음과시선이고정되도록만들지않는다면우리는그와같은지도자들을과감하게무시할수있어야하는것입니다우리는오로지우리의마음과생각이하나님의말씀에고정되어야하고하나님의구원의은혜에우리의마음이사로잡혀야하고그리고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마음과 심령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어떤 칭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되고 무의미하고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붙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 그것을 더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바로 그와 같은 이 영적인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망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행하는 세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요한은 도리어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원에서 요한의 마음에 있었던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평가하고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요한은 이와 같은 인간적인 욕망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것을 이 신랑의 친구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결혼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말을 할 때에 요한의 마음과 심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결혼 관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결혼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저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프로포즈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결혼을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이 중매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어주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직접 만나서 서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었는데 중매쟁이들이 있었는데 누구인가 하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전갈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랑이 무엇을 원하고 신부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신부에게 해줄 것인가, 신랑의 관심사를 신부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것을 듣고 자기의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문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자기의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신랑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그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양 집안의 그 가문에 어떤 서로 이해가 다르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을 서로에게 이해시켜주고 해소시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들은 양쪽 가문이 가장 좋은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애쓰고 둘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가고 신랑과 신부가 기꺼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어 갈 때에 그들은 보람을 느꼈고 마침내 이 결혼이 성사되고 그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 그 신부의 집을 방문할 때에 누구보다도 앞에 서서 기뻐하면서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취하여서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올 때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친구들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였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가서 신부를 취하여 올 때 그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기에게는 이 신랑의 친구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나의 마음 가운데는 충만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에게 이 신랑의 친구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신랑의 친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장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중간에서 이 결혼을 깨뜨리고 자기가 신부를 가로채거나 둘 사이에 오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진정한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친구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요한이 신랑의 친구들 가운데서 최상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는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자로서 그가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고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31절부터 36절 말씀은 이 세례요한에 대한 요한의 신학적인 해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냐.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는 이라는 것을 그가 듣고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증거에 그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요한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자였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다 이 요한과 같은 충성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든 우리 성도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오히려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 너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역도 위대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큰 열정과 말씀의 권위로 죄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마치 이슬비와 같이 가라앉은 심령에게 이름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소나기와 같아서 가뭄에 가라앉은 영혼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심령에 전해주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책망을 듣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요한의 세례에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영적인 복된 생명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전한 모든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아무리 말에 능력이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역자들은 결코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구원 얻는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분을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의 사랑과 그의 구원의 은혜와 그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로운 것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이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헛된 자기 인정의 욕망과 우상 숭배와 같이 사람을 추종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의 몫이고 진정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 숭배의 죄에서 지키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참된 기독교의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